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식량계획에 돌아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국제적인 연대와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이유로 세계 식량계획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세계 식량계획이 기근 퇴치를 위한 노력과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한 환경 개선 기여, 기아를 전쟁과 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맞서는 노력을 강화하고 상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붙였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재난 피해 지역과 분쟁 지역에 식량 긴급 물자를 배급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어제 이란 금융기관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의 8개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국영은행 바흐와 투자은행 아민, 파사를 가드 등 18개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이 동원되고 미국인들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농물과 식품, 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거래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인도주의적 구매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이번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하바드 자바드 셰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의 식량과 의약 교역로를 폭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번 제재가 이란 국민들을 굶주리게 만든 반인륜적 폭파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소유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막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법원이 잠정적 효력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소유의 소셜미디어 앱인 위챗 사용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정부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앱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왔습니다. 틱톡이 미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미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로 미국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대선 후보 TV 토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토론을 주관하는 미 대통령 선거 토론위원회는 어제 다음 주로 예정된 토론이 관련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과정을 마쳤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단계적인 행사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토론을 화상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현장에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다음 주 목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타운홀 행사에 참여할 것이고 ABC 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대선 유세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시키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에 이어 11일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몸 상태가 좋으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재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가 메모를 공개한 대통령이 의료진이 처방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정한 배급을 위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중국이 세계 백신 면역 연합과 협약을 맺고 코백스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 대변인은 중국이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의 핵심 단계에서 여러 개 백신으로 세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박동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에 열려있다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전문은 좋은 신호라고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을 시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장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의 반복 또는 전략적 비전에 따른 입장 등으로 풀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 15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네퍼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에 열려있다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전문은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선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건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point out that, of course, Chairman Kim recently announced or released publicly, a sympathy note or some kind of expression.
네퍼 부차관보는 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쾌유를 바란다는 위로 전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자신이 기억하기엔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위로 표명을 한 건 9.11 테러 사건 때가 가장 최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공개 위로 표명은 19년 만이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의 지도자를 지켜보고 있고 우려를 표명한 건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외교적 해법을 통한 미국의 북한 문제 해결 의지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ve continued to maintain and state publicly, and Secretary Pompeo certainly has on a couple of occasions recently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폼페오 장관도 최근 몇 차례 밝혔듯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고 외교적 해법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싱가포르 성명의 정신과 목표, 즉 미북 관계 변화와 정상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그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이 실현되기를 계속 희망한다는 입장 또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그러면서도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진 압박 기조 또한 유지될 것이란 점을 분명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until unless North Korea responds to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ddresses its nuclear and illicit missile programs,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응을 보이고 핵과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란 겁니다. 이날 네퍼 부차관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제재 등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진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네퍼 부차관보는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의 공동 목표인 비핵화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과 병행돼 온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ways seen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s being hand in hand with our shared goal of denuclearization and addressing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And so, as President Moon himself.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이들 두 사안, 즉 남북 관계와 비핵화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 때문에 모든 직급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두 나라 사이의 워킹 그룹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등 관련 부처 대표들과 마주앉아 우리가 발을 맞춰 전진하며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남북관계 개선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을 시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거 개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때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북한이 올해 미 대선에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이나 국장은 6일 진행된 미 허스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대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로 선택한다면 이를 통해 대규모의 파국적이며 악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에반이나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에반이나 국장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적대국 중 북한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3개 국가를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 나라들이 올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국들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허위 정보전을 활용할 뿐 아니라 양 진영 사이의 내분을 일으키는 데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16년 이후 선거 개입 전술을 바꾸면서 허위 정보 담당 기관인 트롤 농장 등의 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이나 국장은 이 밖에도 약 30개의 국가가 미 대선에 개입이 아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면서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 현재 영향력 행사를 위해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에반이나 국장은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면서 궁극적으로 이 국가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 대선 결과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는 지적과 전략적 비전에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국 부재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러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코리아 소사이어티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은 새로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도출하고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했었다는 겁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문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불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지만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이란 겁니다. 고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특히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어느 정도 껍데기를 벗고 나오기 시작한 만큼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재선이 안 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원을 계속 소비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그런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서장은 정전협정이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선언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전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이해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같은 행사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lue House needs to think about cannot see trilateral and Seoul Tokyo.
청와대가 미, 한일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목표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그런 제안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8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AFP,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치품 대북 공급 위장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문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 씨는 관련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신병 인도 승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AFP통신은 아흐마드 샤리아 모하마드 판사가 8일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기소들에 관한 이의 제기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문 씨가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통한 최종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약 10년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해왔으며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이행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중국이 제재 이행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오웰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중 간 갈등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I certainly think that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and that the degree to which Beijing and Washington want to build a generally fruitful relationship.
오웰런 연구원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고 미국과 중국이 상호 얼마나 결실 있는 관계를 바라는지에 따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가 분명 이런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I think we can expect that China will be extremely unlikely to tighten enforcement of sanctions in a situation where its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is already pretty
similar.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해 경제, 국방, 외교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규합하면서 치열한 세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웰런 연구원은 미중 갈등에 더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대북 제재 집행이 100%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북한의 핵 확산보다는 체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일정 정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웰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Overall,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N resolutions that were passed back in 2017 were quite tough. And really could have driven North Korea completely to its knees.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현재 태풍과 홍수, 코로나 등으로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북한의 체제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면 중국은 제재 대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have all these multi-level crises in North Korea from the floods and the typhoons. And so on. And
실제 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북한의 외화벌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지원입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명시했지만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단둥 등지의 일부 중국 업체들은 송환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ith all the sanctions and tariffs and hostility in the U.S.-China alliance right now, they're not going to do the Trump administration any favors.
미국과 중국이 상호 제재와 관세, 적대감 등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호의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미중 긴장 국면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거래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China has always used North Korea and its ability to hav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ver.
중국은 처음부터 항상 북한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방문 당시 중국은 미국과 한창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시 주석의 방북은 다분히 의도적인 제스처였다며 중국은 이처럼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the worsening of U.S.-China relations will give more opportunity.
바틀렛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북한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텔레비전 토론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미국이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고 해리스 의원은 미국의 위상이 약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7일 유타주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현 주소를 놓고 10여 분간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공방의 첫 소재는 미 대외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중국 문제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초기부터 중국에 맞섰다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국의 치어리더 노릇을 한 결과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Fortunately, President Trump, in dealing with China from the outset of this administration, standing up to China that had been taking advantage of America for decades in the wake of
펜스 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과 접근 방식이 미국인들의 목숨과 일자리 그리고 미국의 위상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perspective and approach to China has resulted in the loss of American lives, American jobs, and America's standing.
두 후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에게 말했듯이 대외 정책은 결국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says, you know, foreign policy might sound complicated, but really it's relationships. Just think about it as relationship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을 배반하고 전 세계 독재자들을 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맺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종종 거론했던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그러면서 대외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접근과 고립주의로 인해 미국은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들의 편에 굳건히 서 있다고 반박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stood strong with our allies, but we've been demanding. NATO is now contributing more to our common defense than ever before, thanks to President Trump's leadership.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나토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동맹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해칠 자들에게 강하게 맞서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격퇴하고 지도자 알 바그다디를 제거하는 등 테러에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헤일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비판한 데 대해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주요 테러 지원국에 18억 달러를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더 안전해졌다며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종종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 억류자 석방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번 토론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올해 태풍과 홍수 등 잇단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농업 생산량 감소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매년 추수를 앞두고 샘플을 통해 수확량을 사전 조사하는 이른바 예상 수확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농축산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소식통의 말을 빌어 평안도의 한 수해 지역에서 샘플 조사를 통해 올해 예상 수확고를 조사한 결과 국가 계획량의 5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조 소장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매년 추수를 앞두고 옥수수는 8월 말에서 9월 초, 벼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샘플을 채취해 사전에 수확고를 측정하는 예상 수확고 조사를 합니다. 국가 계획량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가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목표치로 올해는 역대급 장마로 인한 수해와 잇단 태풍으로 이 같은 국가 계획량의 예상 수확고가 미치지 못하는 폭이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게 조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한 70% 수준인데 작년보다 한 20% 정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구 상태에서 예상 수확고 판정이 낮으면 이제 그게 벼를 베서 운반하고 탈곡하고 조정하는 이런 과정에 그 손실이 엄청나게 또 들어가거든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올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북한의 농경지가 4만 정부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당국이 피해 면적을 모두 합산한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책임연구원은 일단 4만 정보로만 계산을 해도 통계청이 북한 농경지의 정보당 생산량 평균치로 잡고 있는 2.8톤을 감안하면 약 11만 2천 톤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기 전인 지난 5월 한국통일부가 추산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 86만 톤을 더하면 부족량은 100만 톤 가까이로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은 통계가 매우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국가라며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특히 홍수와 태풍으로 주민들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 소토지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이 같은 소토지는 산이 많은 함경도와 강원도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경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에 이제 나무 베고 이제 그 화전 농사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그 다 그래도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이번에 비가 오면서 많이 그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뭐야 기본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시장에 나오던 곡식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북한이 정확한 피해 통계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추산해온 예상치보다 실제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 원장은 한국에서 막상 벼 수확을 해보니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 탓에 일조량이 부족해 겉보기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벼 수확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타작하고 도전을 해보니까 죽정이도 많고 뭐 상당히 그 그냥 겉보기보다는 피해가 좀 더 크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지거든요. 올해 북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피해는 예상이 되긴 됐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추정하던 그 피해보다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홍수로 인한 농경지 유실과 바닷물 피해로 인해 올해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큰 지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관호 책임 연구원입니다.
가뭄은 그래도 농경지는 있고 어떻게든 뭘 해도 심으면 나오는데 홍수는 다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농경지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4만 헥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면 농경지를 다시 일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더뎌질 것 같다는 얘기죠. 장비도 없고 또 유류도 지금 없는 상태고 뭐 그런 면에서 좀 그래도 농경지 복구가 좀 더뎌지면 농사질 땅이 없는 거잖아요.
조충희 소장은 북한에서 홍수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는 복구가 힘들다며 이 때문에 홍수가 발생한 해에는 북한 당국이 토지 유실 조사를 벌여 해당 토지를 국가 토지에서 제외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소장은 평안도 서해안 곡창지대인 증산, 대동, 온천 등은 호우가 내리는 시기와 조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겹치면서 제방이 터져 짠물 피해를 봤다며 향후 수확량 감소로 애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짠물 피해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짠물을 이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이제 그 힘든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이제 몇 년 걸려야죠. 한 2, 3년 단물을 계속 넣으면서 이제 짠물을 빼줘야죠. 그러니까 수확고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죠.
권태진 원장은 식량 부족은 북한에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국의 대응이 중요한데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부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원활치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내년엔 그동안 거부해온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인민 대중이 아닌 수령 개인의 사유화된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전직 북한 간부 등 당원 출신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60여 년 전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75년 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등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혁명 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담당하며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당 규약을 인민대중이 아닌 수령 중심으로 바꾸면서 지금의 당 규약은 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 철학부 출신으로 청진의대에서 주체사상 담당 교수를 하다 탈북한 현인의 한국 이화여대 초빙 교수입니다.
노동계급이 전위부대다, 선봉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북한이 당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꿨죠. 수령이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올해 발표한 2020 북한 이해에서 이런 수령의 유일영도 체계로 인해 북한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동당의 원칙은 수령 1인 지배로 대체됐고 노동당의 기본 역할과 자율성은 제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육원과 북한 노동당원 출신 탈북 지식인들은 북한이 수십 년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노동당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산당과 달리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당 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은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원의 합의보다 수령을 정점으로 한 소수 집단의 하향식,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1인 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현인의 교수입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게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겠는데 북한에서는 민주주의는 하나도 없고 중앙집권제만 있다나니까 결국은 당이다. 저렇게 한 사람이 수단을 빼고 나간 것이 억제도 돼.
북한 호위사령부 산하 총암산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이용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노동당이 수령 개인을 위해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억압한 대가를 인민대중이 대신 치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또 바로잡고 또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안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모든 측정력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인류사회 발전에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노동당이 창건 기념일마다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지만 정작 김일성 주석이 1962년 모든 인민에게 이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이런 문제로 거의 60년이 되도록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노동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이 수령 개인의 사유화로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있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다부터는 북한 노동당은 완전히 김씨 가문의 이질화, 변질화, 한 개인의 사유화로 넘어갔고 그 노동당에서 사실은 당원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김씨 가문에게 충성한 사람들로 완전히 무식적으로 변질화시켰다는 가장 중요한 범죄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정부도 노동당이 주도하는 김씨 가족의 영원한 우상화가 북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팩트북에서 노동당은 사망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영원한 주석과 총비서로 계속 등재하는 일당 독재국가로 정의하고 있고 국무부도 해마다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당이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주도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를 지낸 한 관계자는 8일 BOA에 정당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북한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모두가 복종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체제의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하거나 처형되기 때문에 노동당은 반인륜적 폭압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 핵심 기관과 당 관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권력에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도록 지체 없이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실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노동당에 입당한 뒤 해외 파견 업체와 식당 지배인으로 근무했던 허강일 씨는 노동당 단기에 그려진 노동자와 지식인, 농민을 상징하는 망치와 붓, 낫은 북한에서 이제 허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세계 부류를 노동계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실제 노동당에 보면요. 인테리 출신, 노동자, 농민 출신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저 부유층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빨치산 주기라든가 출신 정부문이 좋으면 계속 잘 사는 거고요. 내가 하바닥 출신이면 아무리 당의 열성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아울러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입당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고 옛 조선 후기 상민이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듯이 평양에선 일반 시민이 평균 만 달러를 뇌물로 내야 입당이 가능할 정도로 부패도 만연돼 있다는 겁니다. 허 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생활하며 속도는 느리지만 다양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다당제, 또 누구나 원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당은 뭐 하나 줬나? 대통령이 아무리 독단으로 하고 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반대를 던질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을 과정을 겪으면서 대통령도 배우면서 이게 뭐가 내 정책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렇게 대통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나 이 북한의 독재자는 너무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만 누르다 하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노동당원 출신 탈북 지식인들은 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몇몇 국내 대남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부족함과 사과를 표시한 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역할과 본질, 정치 형태의 변화, 공식 경로를 통한 명확한 사과 등으로 변화 여부를 판단해야지 말이나 외형적인 제스처, 모호한 표현은 당에서 배우는 심리 전략의 일환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걸 대표 등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창권 75주년 행사를 크게 치를수록 주민들의 불만만 더 커질 것이라며 유엔이 매년 호소하는 북한의 식량 문제만 노동당이 해결해줘도 후한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먹는 문제라고선 해결해줘라. 본인들을 그렇게 먹이면서 북한의 주민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 주변 나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그러면 딱 그 조그만 지역만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당의 고위 간부들은 본인들의 자기들의 지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탈북민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쏟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자유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출신으로 미국 중서부에 정착한 데니얼 김 씨는 8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에 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세계 정치 무대에서 아주 이렇게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을 만난 것은 사실 다른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북한 문제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군우가 하시든지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또 핵 문제도 다 철폐시키고 그 나라가 참 자유 있는 나라, 프리덤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1992년 탈북해 미 서부에 정착한 박명남 씨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야,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번에 무슨 일 있겠나.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뭐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고 다 그러니까 큰 그들은 안 해요. 그래서 혹시나.
특히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미국 정부가 돕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우선이죠. 북한 인권이 해결되면 핵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북한은 첫째일지도 인권이에요. 북한에 있는 2,300만, 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탈북민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8일 VOA에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미북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시에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권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대사도 지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는 했지만은 그냥 초대를 한 것에 더 불구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행동은 없었잖아요. 자기 정부가 선다게 되면 일단은 북한 인권 대사가 일단은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만 유엔에 있는 특별 보고관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2014년에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나올 때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북한 인권 대사가 있었고 그분들이 모든 활약이 다 있었잖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에서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는 조셉 김 씨는 이날 VOA에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 내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reate a campaign or project that finds an opportunity to send more outside information to North Korea. And I understand that maybe not an option for
가령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민간단체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셉 김 씨는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과 정부 간 대화를 할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의 2020 부시 연구소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미서부 유타주에 난민 자격으로 도착해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데니리 씨.
미국 정부에서 당신들을 난민으로 받을 것을 허용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합니다. 이렇게 딱 전해주더라고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가 진짜 미국에 가? 내가 진짜 내일 비행기 타? 그게 너무나도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오고.
데니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심양을 거쳐 미국에 입국할 당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데니 씨는 미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링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첫 탈북민입니다.
이제는 저 미국 가기 원하는 거야? 왜?
나의 자유권을 잡고 또 꿈과 소망을 이루며 나같이 탈북에 중국 땅에 온 사람들 내 그들을 위하여 주고
링컨은 당시 데니시를 포함해 4명의 탈북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꽃제비로 숨어 살던 조셉 김 씨도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링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 저기야 연변 지방에서 식량까지 무사히 내려다가 식량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사고 없이 무사히 저가 포함된 그룹을 영사관까지 데려가 주신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링크는 200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중국과 제3국을 통해 구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는 기간에 걸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로부터 2020 부시 연구소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의회 주도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서명해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퇴임 후에는 부시 센터를 설립해 정책 연구와 전 세계 지도자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영향력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일도 그 일환입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부시 센터에서 열린 3회 리더십 포럼. 부시 센터의 연례 리더십 포럼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축하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연단에 나선 부시 센터의 북한 인권 담당 린지 로이드 국장. 린지 국장은 연설을 통해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쇠라며 이런 자유가 북한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where is this truer or more needed than in North Korea. When we hear about North Korea on the news, most of the time it's about the security threat that they pose to their neighbors and to the world. But we firmly believe that the other North Korea story, that of human rights,
로이드 국장은 북한에 대한 관심은 안보 위협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동등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성공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안보와 인권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날 수상자인 링크를 놀라운 조직이자 협력자로 소개했습니다. 2020 부시 연구소 표창을 수여하는 로이드 국장이 상에 적힌 내용을 읽습니다.
Liberty in North Korea with unwavering dedication aims to bring safety and freedom to those who have escaped the brutally repressive North Korean regime. Its work shines light where darkness reigns and honors the inherent right of human freedom for all.
북한의 자유, 링크는 변함없는 헌신으로 잔인한 억압적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일은 빛이나 어둠을 비추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참석한 이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링크의 한나송 대표는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In 2004, President Bush signed into law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opened the door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resettle here in the United States.
부시 대통령은 북한 난민들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를 통해 탈북 난민들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송 대표는 또 최근 미국 시민이 된 탈북민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많은 탈북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그들과 그들 자녀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에 대한 감사도 표했습니다.
Our link chapters around the world from California to Massachusetts, South Korea to Brazil. At high schools and colleges where students raise money by selling everything from boba to fried oreo.
미 서부에서 동부,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고등학생과 대학교 학생들까지 음료수와 과자 등 모든 것을 팔아 마련한 기금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유가 찾아오는 날, 부시 대통령 부부 내외와 2,500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두고 한국에도 지부가 있는 링크는 지난 2009년 100명의 탈북민을 구출한다는 목적의 The 100이라는 첫 기금 마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전 미국 내 한인 1세와 1.5세 청년들을 통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지구촌 청년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VOA에 부시센터는 이 단체의 활동이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세 가지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째, 탈북민들이 제공하는 북한 내부 정보는 놀랄 만큼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북한의 고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은 이민자와 난민들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나라로 탈북민들이 미국 사회에 목소리를 보태고 그들의 일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드 국장은 링크가 특히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지구상 최악의 국가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 링크의 첫 구출 여정에 합류했던 부지센터의 조셉 김 북한 인권 담당 연구원은 그 의미를 가장 잘 아는 탈북민입니다. 꽃제비였던 소년이 링크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에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며 대학을 마친 후 현재 링크의 상을 수여한 부시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셉 씨는 VOA에 자신의 미국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링크의 수상에 대해 남다른 심경을 밝혔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거기에다가 링크가 생긴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구조받은 게 저예요. 그래서 애착이 너무 많이 가는 단체이고요. 링크는 사실 대단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천 명이 넘는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일이고요.
조셉 씨는 무엇보다 열정과 전략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꾸준히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단체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김정은 정권 아래 탈북의 기회마저 닫힌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출이 꾸준히 어려워졌는데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황도 안 좋아졌죠. 그래서 듣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요즘 탈출을 시도하는 거는. 사실 탈출이라는 게 그보다 나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저도 그랬고 다 안 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마저 이제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안타깝다.
조셉 김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이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이 항상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걷는 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전 저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위로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어려운데 힘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잔인한 것 같고요. 저에게 위로가 됐던 그 얘기를 그분들에게도 해주고 싶네요. 네. 항상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걷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한국 정부 인사들과 기자단이 아웅산 묘소에 도열한 채 전두환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 28분, 귀를 찢을 듯한 폭발음과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동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당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등 강요와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참배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도착해 화를 면했습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자체 수사를 벌여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얀마 경찰은 3명의 북한 정찰국 소속 공작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도주하던 중 사살됐고 진모 소자와 강민철로 밝혀진 두 사람은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진모 소자는 사형에 처해졌고 범죄 사실을 자백한 강민철은 사형을 선고받은 뒤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가 2008년 사망합니다. 1967년 10월 9일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39살을 일기로 사망합니다.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이끌던 중 하루 전 볼리비아 군에 의해 체포됐다가 1967년 10월 9일 사살당한 것입니다. 1928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체 게바라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남미 여행을 갔다가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을 보고 충격을 받고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1955년 쿠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체 게바라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게 되고 둘은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남아메리카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체 게바라는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로 남길 거부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로가 또다시 혁명의 힘을 쏟았고 혁명의 전파를 위해 볼리비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67년 10월 8일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볼리비아 군과 싸우던 중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 볼리비아 군에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 정부의 명령으로 체 게바라는 사살당해 39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내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